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북한이 현재의 위험한 진로를 바꾸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 중국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한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어제부터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섬 전체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50cm에 달했고 강한 바람에 전신주와 휴대전화 기지국이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산후안의 국립기상센터는 오늘도 재앙적 수준의 홍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90년 만에 미 영토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현재 최대 풍속이 185km에 달하며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있는 수백 개 대피시설에는 1만 천여 명이 피신해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학교에서는 어제 잔해에 깔린 여자 어린이가 발견돼 오늘 새벽까지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괴된 학교만도 5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의 무너진 건물들 잔해 밑에서 적어도 5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한 새로운 국제조약에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인도네시아와 아일랜드, 가이아나, 태국 등이 서명했으며 50개 나라가 비준을 완료한 시점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 공식 핵 보유국과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시험, 생산, 확보, 보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을 대체하게 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냉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핵 공격의 위협이 크다며 이번 조약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전자공시등록 시스템 에드가가 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에드가가 지난해 해킹을 당했으며 이를 통해 해커가 주식거래에서 불법 이득을 취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해커가 에드가의 취약점을 악용해 비공개 정보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활동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전달할 구호물품을 막았습니다.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구호물품 50톤을 실은 선박이 어제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주도 시트웨이 항구에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호물품 전달에 반대하는 시위대 300명이 몰려와 구호물품을 실은 선박과 시위대를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사제 폭발물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공포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8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구호물품에는 식량과 식수, 모기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힘을 동원해 북한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o be clea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bring the full range of American power to bear on the regime.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군사 대응 방안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통해서 외화벌이 수단을 늘리고 있다고 전미 정보당국자가 주장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타락한 정권이 집요하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유엔 총회 연설을 상기했습니다.
A depraved regime in North Korea is relentlessly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이런 북한 정권을 겨냥해 최근 새로운 제재 결의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계속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힘을 동원해 평양의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to be clea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bring the full range of American power to bear on the regime in Pyongyang. We will continue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했듯이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And if we are forced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do so with military power that is effective and overwhelming.
펜스 부통령은 이날 유엔과 안보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군사 대응 방안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still a diplomatically led effort. It is one that is fully support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매티스 장관은 20일 미 공군협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이 계속 테이블 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But at this time, we must also recognize the somber reality that military options must be available.
현 시점에서 미 동맹국들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만 하는 엄중한 현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나왔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외교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우리 자신과 이익,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매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공화당 의원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크게 높인 데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른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표현을 피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erratic, to put it kindly. That kind of language, I think, is risky. Okay.
슈머 대표는 북한 지도자는 좋게 표현해도 변덕스럽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동맹을 결집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구성하는데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위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침착하고 종합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강조할 기회를 낭비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전쟁을 위협하는 무대로 사용했다며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과장된 위협에 심각하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류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다른 나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미국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심지어 괌까지 파괴되며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올인 해치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쪽에 있는 꼬마 녀석에게 누군가 적나라하게 말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퍼듀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위협에 대응해 모든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완성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유엔 연설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최고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으며 특히 연설의 백미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비판한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유엔 총회 둘째 날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아닌 더욱 강력한 압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은 유엔 총회 둘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이딴 도발을 비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곧 완성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애초 핵 야망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것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1, 2차 핵위기 시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에 있어서 대화는 우리를 속이고 시간을 버는 최상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성공의 희망을 품고 똑같은 실패를 세 번째 하려고 하느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일반 토의 둘째 날인 이날 핀란드와 포르투갈, 일본 등 모두 37개 나라 대통령 등 정상이 직접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핀란드와 불가리아, 유럽연합, 일본, 이탈리아 등 나라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도 북한의 도발이 세계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me strumento di pressione nei confronti del dittatore nordcoreano sono un risultato.
북한의 도발이 전 세계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유엔 체제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rave situation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of urgent concern.
니니스테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핀란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통해서 외화벌이 수단을 늘리고 있다고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 확충과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미국 정보분석업체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모리우치 전 담당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채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움직임입니까?
The data we have is from April through July of this year. And I'd kind of get the data on a weekly basis.
우리가 분석한 북한의 인터넷 자료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북한에서 어떤 인터넷 활동이 있었는지 분석하던 중 5월 17일 한 데이터를 우연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5월 17일 시작된 채굴 작업은 우리가 분석한 마지막 날인 7월 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Bitcoin mining is very computationally intensive. It requires a lot of energy and high capacity computers.
비트코인 채굴 작업은 다른 인터넷 작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채굴한 비트코인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가상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력하려면 고도의 컴퓨터 계산과 많은 양의 전기, 높은 사양의 컴퓨터, 또 넓은 인터넷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한 거죠. 또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인터넷 정보의 특징 역시 구분됩니다. 이런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고 발견하기 쉬운 편입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First one was that it was activity being conducted by the state.
우선 누가 이런 작업을 하는지 두 가지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군부나 정보 당국 등이 정권의 자금 확충을 위해서 시도할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건데 채굴에 필요한 대역폭이나 전기 사용량으로 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이를 알고 있거나 허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Recently, well, I guess I would say the past few years, we've seen increasingly tough
미국, 유럽, 유엔 등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외화벌이 능력이 차단된 거죠. 따라서 북한은 제재를 피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등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마약 밀수나 위조 지폐와 비교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It's not illegal.
우선 비트코인 채굴은 불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해서 제재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죠. 또 가상화폐를 통해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최근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Yes, yeah, definitely. I think North Korean and specifically their hacking activity is kind of broadly.
물론입니다. 북한의 능력이 대체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고립돼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술자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북한의 해커들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 등의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과거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Yeah. So for the Sony attack, both the federal government, right, the FBI, the US federal government anyway, and NSA have both.
네, 소니 사례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 수사국과 NSA 모두 북한의 공격이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경우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 발표를 믿을 겁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이유는 서로 달라 보이는데요.
North Korean cyber activities really started in about 2008, 2009, and were geared mainly toward like South Korean.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8년 즈음인데 당시엔 한국 정부나 민간기업,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해킹의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는 데 집중됐었죠.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에 크게 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권에 집중이 됐고 자금 확충에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시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혼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돈을 버는 데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트코인으로 얻은 이익은 아직 적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죠?
The current rate, you earn about $100,000. You have that. So in terms of the amount of money that North Korea may need for their
우리가 분석한 기간 비트코인을 얼마나 채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10만 달러 상당을 벌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에 비하면 10만 달러는 매우 적은 돈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조 지폐와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약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이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제재를 피하고자 비트코인에 집중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분석입니까?
Clear interest by North Koreans in using the internet and hacking to create some funds right for the regime.
지난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인터넷과 해킹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정권 자금 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로 경제 제재를 피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통해 외화 벌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이를 추적하고 제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추적이 어렵습니까?
Bitcoin was designed to be anonymous, and that it doesn't keep track of many identifiers.
처음부터 익명으로 사용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에 사용된 3개의 비트코인 관련 계좌가 있었습니다. 8월에 이 계좌가 세 번의 세탁 절차를 거쳐서 아마 북한에 의해 다른 가상화폐로 바꿔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 방해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 are two internets we're talking about. One, the global internet, which is the activity we profiled in the report that we wrote. And then the domestic intranet.
북한에는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또 군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터넷과 북한 내부에 있는 인터넷을 잇는 연결망은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어떤 국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인터넷 활동을 분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We had this really unique set of data and we had some questions that we wanted to ask it and we felt like we could add them.
우선 아주 특별한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하게 됐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지도층은 국제 사회와 각종 뉴스, 유행하는 문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도층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과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약 0.1%의 인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미국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 담당관으로부터 이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유엔 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해 여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연설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한국 정부가 관심을 모았던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예, 한국 정부가 21일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오늘 개최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두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유 방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 일단 지원 방침은 이제 확정을 했고요.
네.
시기도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조 대변인은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었습니다.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고를 당부했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군요.
예.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조 장관은 국제기구가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지원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도 지원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단 지원 규모가 800만 달러 정도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영양식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의료 지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그 영양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그 식품 제공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데 450만 달러를 지원하고요. 또 유니세프가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백신, 또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에 3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네. 해당 국제기구는 뭐 당연히 환영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환영을 표시한 데 이어서 21일엔 유니세프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린 홀셔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성명에서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 정치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북한의 5살 이하 아동들이 만성 영양 결핍, 또 물과 적합한 위생 시설의 부족,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등으로 건강과 복지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만 명의 아동이 사망과 발육 지체의 위험, 또 35만 명의 5살 이하 아동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응한 백신 투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흔히들 전문가들이 인도적 지원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는데 이 기구의 뭐 입장도 북한 취약계층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네.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입장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름이 없는데요.
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이제 지적할 때 꼭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하지만 또 유니세프의 성명은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또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예.
사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 뭐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열악한 복지, 의료, 민생 개선을 위해 써야 할 국가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예.
대북 지원보다는 북한 정권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이제 높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의 압박 기조 역시 이런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대를 말하는 거고요.
예.
또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금과 고문, 살해, 압제를 당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연설을 하는 건데 아무튼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참 국제 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들이
네.
이제 관심이었는데 연설 내용을 좀 짧게 정리를 해 볼까요?
네. 한 20분 전에 끝났는데요.
네.
한 22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북한 문제 이제 할애했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얘기 등을 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저희가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이 실향민의 그 자녀 아닙니까?
네.
그 6.25 때 이 함흥을 탈출해서 한국 거제도로 탈출한 그런 실향민의 아들인데
네.
오늘 이날 연설에서도 그런 자신의 그 삶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이다. 뭐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내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다라고 강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유엔 헌장이 말하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 정신.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도발과 제재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유엔이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유엔의 계속 그 중요성, 유엔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였다면 그렇다면
네.
이제 북한을 향해서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어떤
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마침 또 앞에 북한 외교관들이 좀 앉아 있었는데요.
예.
우리는 북한의 붕괴나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 또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리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벌이고 핵무기를 금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또 지속 가능하기 때문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연설 말미에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해서
뭐 네.
평창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던데
네.
이에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에서도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네.
여러 행사들이 있었군요.
예. 그 전날 20일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를 위한 평창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뉴욕의 아주 유명한 명소죠. 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행사를 열었는데 세계 각국의 여러 대표들 마침 또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과 또 과거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 행사들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치를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테러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치러진 88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완벽한 안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예. 북한 뭐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치러지는 평창올림픽 좀 그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려는 그런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뭐 세계의 10대 다른 그 경제 강국으로 이후 또 이렇게 앞서서 많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제 말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 앞서 얘기하셨듯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의 중요성을 상당히 이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잠시 후 그러니까 11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예.
동부 시각으로 11시 반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12시 10분부터는 이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함께해서 3국 정상회담 겸 또 식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이제 순서를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일정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네.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이 뉴욕에서 만났는데요. 왕이 부장은 북중 간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북중 간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게 이제 주목을 끄는데요. 아무래도 비공식 무역이 공식적인 무역보다 더 많은 것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북중 간의 여러 가지로 밀무역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집중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네.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이 이런 단둥 지역에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밀무역들에 이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강 장관은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서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이어서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3자 회동도 진행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좀 보겠고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소식, 또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팀이 백악관 측에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요청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회담이 이제 한 20분 후에 이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제72차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에서요.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포함한 3국 정상이 함께 오찬을 하는데요.
예.
북한 핵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비롯한 현안 그 해결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상들 간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예. 자, 먼저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의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가 첫 손에 꼽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특히 유사시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끝낸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김영건 기자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이 한미 미한 정상회담 북한 문제가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만 또 다른 어떤 안건들이 있을까요?
예, 두 나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예.
미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이 통상 불균형을 꼽고 이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정부가 맺어온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과 개별 국가와의 그 자유무역협정들이 통상 불균형을 심화시킨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평양 주변 12개 나라 경제공동체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는 탈퇴를 선언했고요.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은 개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들 협정이 적절하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좀 많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운영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중단하거나 고치는 건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입장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정 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그럴 의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FTA를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통이 있어도 협상으로
예.
풀어나갈 여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FTA를 개정해야 한다. 한국은 아예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양측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에 서울에서 미 무역대표부하고 한국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측이 만났는데요. 의견이 엇갈려서 개정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예.
당시 서울회동에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정 협상 시작과 함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내리라고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한 뒤에 FTA 폐기 통보까지 검토한 걸로 보도됐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정상 간의 이 FTA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이 보는 적자가 누적되는 현 상황을 멈춰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FTA 개정을 한국 측에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현행 FTA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할 걸로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미국 경제인들에게도 뭐 현행 FTA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하고요. 예.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하고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칼라일 회장 이렇게 미국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하고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한일 3국 정상, 그러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3국 정상 간의 오찬 일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세 나라 정상이 오늘 실무 오찬을 진행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기반으로 해서 세 나라의 그 실효성 있는 공조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네요.
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요. 오늘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예.
S&P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요. 지난 1999년 이후에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앞서 5월에는 이 무디스가 AA3에서 A1으로 낮췄는데요. 또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7월에 중국에 대해서 같은 수준인 A+로 유지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라고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장기간 진행된 중국의 신용 증가, 다시 말해서 빌린 돈이 늘어난 상황이 중국의 경제적, 재정적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무디스도요, 이 중국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신용 등급 강등 이유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늘어나는 중국의 부채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외면해왔던 이 부채 문제가요.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의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로 관련 기관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뭐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S&P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S&P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부 전문가는 중국 기업들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개별 신용등급은 소속 국가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일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경제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향이 그지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지금 상황이 인근의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예.
S&P하고 무디스 기준으로는 각각 AA하고 AAE인 한국보다 중국이 두 단계가 낮고요.
예.
피치에서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S&P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면서 기존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예.
미국은 S&P에서 AA+, 무디스에서 AAA, 피치에서 AAA 이렇게 각각 최고 등급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내 뉴스 가운데 단연 머리 기사는 뮬러 특검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이끄는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최근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한 그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걸로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여기서 자료라고 하면은 관련 문서뿐 아니라요 이메일도 들어갑니다.
예,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위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예.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방해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특검이 백악관에 요청한 자료들이 어떤 건가요?
네, 뉴욕타임스는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러시아 인사 접촉 관련 자료, 이렇게 모두 13항목에 걸친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다가 지난 5월에 해고된 코미 전 FBI 국장과 관련된 항목이 단연 눈길을 끄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코미 전 국장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코미 전 국장의 해고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어떤 말이 오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직후에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한 발언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문제로 큰 압력을 받았는데 코미 국장을 해고해서 압력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 밖에 특검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고할 때의 그 정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 쪽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백악관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논의했는지도 들어갔습니다.
예, 트럼프 주니어가 처음에는 러시아 아동 입양 문제로 러시아 인사들을 만났다라고 해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들을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도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 측은 그 밖에 트럼프 핵심 참모들과 관련된 자료도 요구한 걸 알려줬는데요.
예.
백악관은 이번 주 안에 모든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6도. 희천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유주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다가 차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용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5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6도고요.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운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도발과 제재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강도 높고 단호하게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란민의 아들인 자신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인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북한이 현재의 위험한 진로를 바꾸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 중국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한 새로운 국제조약에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인도네시아와 아일랜드, 가이아나, 태국 등이 서명했으며 50개 나라가 비준을 완료한 시점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의 공식 핵 보유국과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시험, 생산, 확보, 보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을 대체하게 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냉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핵 공격의 위협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한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어제부터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섬 전체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50cm에 달했고 강한 바람에 전신주와 휴대전화 기지국이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산후안의 국립기상센터는 오늘도 재앙적 수준의 홍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90년 만에 미 영토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현재 최대 풍속이 185km에 달하며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대피시설에는 1만 천여 명이 피신해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학교에서는 어제 잔해에 깔린 여자 어린이가 발견돼 오늘 새벽까지 구조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괴된 학교만도 5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콜로니아 로마에서도 수색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의 무너진 건물들 잔해 밑에서 적어도 5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민중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45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폭력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지난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참가자들은 필리핀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의 독재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